계시록 4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은 교회가 들림받는 장면을 나타내는데 이제 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4장은 헬라어로 메타 타오타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절 말씀. 이제부터 다루어지는 내용은 땅에서의 교회 역사의 마지막이며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죄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교회에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에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 즉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증거를 다 마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후에 주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교회는 7년 동안 하늘에 옮겨져 있을 것인데 이 7년 동안 땅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공중 들림받음에 대한 주석을 더 참고하려면 본 저자의 스네치 더 웨이를 보십시오. 교회의 증거 사역이 모두 마치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울릴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나는 일어나 씻으라. 라는 나팔 소리와 잠자리에 들라라는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와서 먹어라. 그리고 돌격하라. 라는 군대의 나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들으면 곧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분을 믿는 자인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시면 우리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아무 할 일 없이 손가락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들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7년 동안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와서 통치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와서 7년 동안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나에게 구름 위에 앉아 손가락이나 만지작거리며 있으라고 명하신다면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참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소망됩니다. 그것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네들은 늘 멀지 않아 곧 있을 쾌락 또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행복 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보다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것인데 그분의 함께 하심 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2000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계시니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교회가 들림받는 일은 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교회사가 완성된 이후입니다. 요한은 위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부터 요한은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난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뒤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절 말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것은 혈과 육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뵈었을 때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3절 말씀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투명한 수정석으로 자주 빛을 띠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선홍색입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흉패에 붙였던 첫 번째 돌이고 벽옥은 마지막에 붙였던 돌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3절 말씀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는 투명한 수정석으로 선홍빛이 나는 자주빛의 찬란한 벽옥과 홍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싼 에메랄드 빛의 녹색 무지개도 보았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검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4절 말씀 흠정역 성경에서 자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좌, throne라고 되어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성경 해석가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교회를 나타내며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24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대표들과 신약시대의 열두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천사나 그룹과 같은 피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보좌 주위의 24보좌에 앉은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을 기록한 이사야 11장 2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4절의 강해도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6절 말씀. 내 생물은 야생동물이나 우둔한 동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하신 존재들로서 에스겔 1장과 10장을 비교해 보면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7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내 생물에 관한 이 묘사가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유다족 속의 사자로 나타내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고통받는 종을 의미하는 송아지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상징하는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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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8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에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전개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대도시에 처음 나온 시골뜨기처럼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사람들에게 저게 뭐죠? 라고 물어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계시록 4장을 자세히 잘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24장로들의 보좌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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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루하심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룹들도 볼 것입니다. 그룹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엎드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지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부족한 부분이 모두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체험받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여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야 비로소 의미있고 성취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는 가장 만족스럽고 완전한 삶에 이르게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려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원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바탕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벽과 싸울 수도 있고 원한다면 벽에 부딪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연히 그 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철 막대기를 집어넣고 세멘트로 채우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만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벽은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벽이 우리의 피로 물들 수는 있겠지만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만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봐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깰 때요, 하나님과의 싸움을 중단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